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56절에 있습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 때를 분간하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 지금 이 때를 분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56절, 5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수 있는 거죠.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우리라.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에서 뭐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떻게 된다. 우리 나이가 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죠. 요즘 뭐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점성술이라고 하는 이 요즘 말하면 기상 예보 같은 게 대체적으로 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하나 문화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보면, 날씨를 보면, 아, 이렇게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에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58절부터 59절은 하나의 재판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고발을 한것 같습니다. 고소를 해서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 한번 가서 이 문제를 판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든지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뭐 화해를 해야죠. 아, 내 참, 이건 잘못했다. 아, 이건 내가 이런데 조금 이해해다오. 아, 이것에 대해 내가 배상해 줄게. 라는 식으로 고발하는 사람과 갈 때에 어찌하든지 재판장에 가기 전에 빨리 그것을 화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관이 판결해서 옥조에 감춰줄 것이고, 59절 얘기는 반드시는 하나하나 다 갚아야 감옥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8절에 옳은 일이란 것은, 57절에 스스로 옳은 일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잘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 짧은 시간에 화해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이 아니냐. 왜 그걸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도 비슷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해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른 문맥이지만 마태복음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기의 짧은 순간에 빨리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때를 분간하라는 말은 지금 이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분간하고 그 시기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 쉽습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히브리서는 복잡한 이런 얘기를 썼는데 오늘 예수님의 얘기는 그냥 국어 실력만 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면 이 잘 알 수 있는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찌는 이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AI이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그냥 미국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막 완전히 똑같이 트럼프를 만들고 바이든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옛날과 달리 이 AI 기술은 끝없이 발전하고 이제는 아마 다음 해는 설교자가 똑같이 저같이 생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얘기의 전개 방식으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지식의 시대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은 하늘을 찌르듯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AI는 저는 그걸 알려줄 수 없다고 저는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참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너희는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무지는 악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무지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지보다도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일을 멀리 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죠. 엘리야세가 이르되 네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오늘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훌륭한 예언자고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행하면서 그가 다른 사람으로서 어떤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양식을 받기도 하고 자기 제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었지만 그 나와만이 그에게 주는 거대한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게하시라는 종은 결국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나만에서 많은 예물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말하죠. 자, 지금이 어찌 그런 은과 옷이나 이러이러한 것을 받을 때이냐?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저런 일들에 그가 뭐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만이란 우리의 적국이고 우리의 이웃나라의 그 관리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때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그렇게 했어서 전조전은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 그때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때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할 때도 참 때가 필요하죠.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지만 이원수라는 그 동시를 많이 지었죠. 여론이 그 아버지라는 시를 씁니다. 한번 아버지 없는 분들은 다 한번 저도 아버지가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서는 항상 앞장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울 것 없이 덤빌 땐 나는 아버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 속 품 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오면 잔디풀,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듯 아, 아버지는 정다운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제가 산소에 한번 갑니다만은 좀 느낌이 오네요. 우리가 그 때, 우리가 아버지든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사랑하는 이든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 때가 있지만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때를 놓쳐버리고 놓치려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러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오라는 이 때는 우리의 삶에 언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 봐도 구원의 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때, 이 때는 우리가 이 시기,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산에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시기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할 때 빨리 화해해서 그 위협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기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이 말씀, 이건 옳은 것이란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뭐 진리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어찌하든지 화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파스칼은 이 성경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 몇몇이 매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죽임당한다. 남은 사람들은 동료들의 운명에서 자기의 운명을 읽으며 고뇌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모습이다. 조금 침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나게 될 때 그들이 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내 삶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아무런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맹목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그는 묻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구원의 때에 대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여러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때를 분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참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려면 뭐 원전 한 기가 있어야 된다는 등등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삼성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제 한 10년 이상이면 거기서 만든 것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수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무역 정책은 수출 중심인데 다른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 만들지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지 않은 제품은 수입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하나씩 원전으로 만들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엄청난 전기가 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화력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갖고는 그렇게 만든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꾸야 합니다. 이게 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생태 혹은 생명의 이런 방식의 전환은 이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나라에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죠.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한 사회가 어떻게 망하느냐 하는 이런 네 가지 실패의 요인을 하는데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알고도 대처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했을 때, 혹은 너무 늦게 대처했을 때 사회는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맞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그 의미를 깨닫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저출생 문제일 겁니다. 얼마 전에는 0.80이더만 얘는 0.76인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1인당 출산율이 0.76이란 것은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없는 나라고 다른 나라들도 제일 낮은 나라가 한 1.5 정도 됩니다. 압도적인 이거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초등학교뿐 아니라 제일 이것을 타격받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은 끝없이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든 걸 두고 지금 이 문제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뭐 관심이 있는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리고 부동산이나 올리려고 이제는 뭐 아이 한 명 놓으면 뭐 아 그 뭐 집 사게 비싼 집을 왜 사라고 그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추기는가. 아주 범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낮추어서 아이들을 살아 해야지. 저렇게 많은 집값을 올려놓고 아이들을 빚내서 살아고 하면 아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찌하든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알다시피 소득과 재산의 이 불평들과 이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미국이 최고였는데 이제 미국을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두면 반드시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짓눌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지방의 소멸 문제는 이제는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막 아이들 공부 잘하면 무조건 서울 가라. 공부 좀 못해도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실 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우리 아이들 또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이 이제 50% 넘은 지는 오래됐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 됩니다. 터져나가는 이러한 방식의 것들. 제가 서울 간 지는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오래전에 갔습니다만 가다 보면,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바글바글해요. 근데 지금 남포동 가면 사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두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이 때가,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는 막 말할 수 것도 없죠. 9월 11일에 미국의 2003년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은 막 화를 내고 뭐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고 와서 뭐 사람을 그런 놈들 죽이자 그렇게 하고 뭐 오사마 빈 라덴도 막 재생하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거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미국인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이 역사의 신음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이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왜 우리는 이 시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글들을 몇 개 읽으면서 그 당시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프랑스 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 빈부 격차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 속에서 특별히 프랑스의 가톨릭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교회와 관계된 일은 바로 교회 재산을 혁명정부가 국가 소유로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분할하거나 매각하거나 성당의 재산을 그렇게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봉급을 삭감하고 국고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특별히 이 성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살당한 것들을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졌을까 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청년층이 자꾸만 적어지는 것. 물론 청년 인구도 적어집니다만은 기독교에 특별히 청년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9%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의 9%가 개신교인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청년들이 그토록 자꾸만 적어지는 이런 일들, 이게 과연 뭘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의 격변기마다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시기,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때를 분간하라. 너희는 왜 이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56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외식이란 것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것, 이 때가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그, 아마 고전으로 한번 이름은 들어본 책이 있습니다.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 그 책 좀 재미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스카도다 가련한 인생들이 무지로 인해 엉뚱한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너희는 푸른 나무에서 황금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서 보석을 얻으려 하지도 않으며, 잔치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높은 산 위에서 건물을 펼치지도 않고 노루사랑을 위해서 바다를 뒤지지도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물결에 감추어진 저 깊은 심연을 알고 싶어서 눈처럼 흰 진주들은 어느 바다에서 많이 나오고 붉은 소라는 어느 바다에 많이 있으며 부드러운 물고기나 가시돋친 성게는 어느 해안에서 잡히는지를 흔히 잘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눈물을 알지 못하고 별들이 빛나는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땅속 깊은 곳에서나 찾고 있으니 이 우둔한 정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애써보라.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행복을 누려보고 거짓된 것임을 안 후에야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리니. 한번 여러분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뭘 추구하고 알려하지만 진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있는 것이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때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얘기, 어떻게 보면 지극히 내용은 쉬운 얘기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때를 분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를 분간하는 그리스도의 지혜. 오늘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때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현재의 때를 잘 분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에 맞추어서 내 삶을 늘 정돈하고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